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죄를 성읍으로 도로 내려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날 인도하사 내게 그 개와 그 개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형이 있사오니 선이 여친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기타 좀 끌까요? 마음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야기와 좀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전체여서 좀 읽어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본문을 읽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제가 암논을 죽이고 쫓겨나 있을 때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저를 돌려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 라고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약점은 뭐예요? 다윗은 신앙 얘기하면 사람이 약간 약해지거든. 어, 그래? 그럼 가라. 헤브론에 가서 네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너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렇죠? 그게 다윗이 본 압살롬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예배드리고 오라고, 기도하고 오라고. 근데 갑자기 며칠 뒤에 무슨 얘기가 들려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과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전투를 이해하시려면요, 당시의 군대 제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전쟁의 방식. 당시의 군대 제도와 전쟁의 방식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였어요. 자발적 모병제였어요. 자발적 모병제. 자발적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나는 이런 이유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 선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그 전투를 하겠어 라고 가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자발적 모병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 있는 제도냐면요, 왕이 불필요한 침략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자기 혼자 난 저 나라 쳐들어가서 내가 저 나라를 정벌할 거야. 난 더 대단한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래? 내 거에 그런 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 땅을 너 차지해봐야 너만 유명한 왕이 되면 나는 먹고 살만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면 뭐가 가능해요? 강제적 모병제가 가능해요. 징징영장이 우리 집으로 딱 오면 뭐예요? 너 안 오면 자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랬고 하나님께 그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왜 이 자발적 모병제라고 하는 건요, 이 내면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백성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자발적 모병제 일단 왕이 아닌 거야. 전통적인 전제군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반역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여러분 쿠데타는 보통 어떻게 일어납니까? 쿠데타는 여러분 만 명, 이만 명 군인들 우리 쿠데타자에서 일어나요? 아니에요. 상명하복으로 제도화된 군제에서, 그쵸? 그냥 사령관이 명령하면 이게 누구 명령인지도 모르고 이게 나라 명령인지 장군 명령인지 대위 명령인지 모르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군대에서 이 간부 몇 명이 그냥 말을 맞추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반역이 더 용이한 구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민주사회니까 안 그러긴 하지만 그냥 수반사 그리고 여기 가까운 사단의 사단장 몇 명이 딱 마음을 먹고 우리 점령하자 그러면 점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좀 민주적 적체가 떨어진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군 몇 명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거라고. 근데 이 당시엔 어때요? 자발적 모병제 그게 불가능해요. 반역이 불가능해요 거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압살롬이 헤브론에 딱 올라가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딱 선언했을 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는 건 이 사람들 가족까지 수십만 명이 이 사람을 지지한다는 거고 열혈 지지자 압살롬을 왕을 세우려고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면 열혈지지자가 이렇게 10만 땅을 모여든다는 건 대중적으로 압살롬이 왕이 되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사람이 4년 동안 민심을 한 명 한 명 바꿔서요, 밑에 바닥 민심을 완전히 바꿔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난 앞사람 왕인 게 좋아라고 확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요, 그냥 집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들어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아들이, 내 백성이, 내 군대가 나를 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진군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느껴질 배신감을 상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도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 이전엔 외적의 침략에 맨날 짓밟히던 나라예요. 400년 동안. 나라가 형성되고 나라였던 적이 없다고. 그걸 누가 사람 먹고 살게 만들어줬어? 뭐가 떵떵거리고 살게 만들었어? 누가?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을 벌였어? 나와 함께 전장에 섰던 그 백성들이 누구한테 붙었어? 아사람한테 붙었어요.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외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나를 갈아치워 보겠다고 지금 진군에 내려오고 있는 거야. 다윗이 어땠을까? 압살롬은 지형 죽인 거 용서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짓말을 뭘로 쳤어? 심지어 신앙으로 쳤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서 보내줬더니 거기서 이렇게 해? 이때 다윗이 어땠을까를 상상해보면요, 그쵸? 다윗도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사실. 그럼 이 사람은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이 되게 유명한 본문이죠. 나 이거 아닌데. 좀 넘겨줄래요? 오늘 본문이 유명한 본문이죠. 되게 다윗이 도주야로, 이제 다윗이 피난 가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져왔더니, 지금 그 제사장이 가져온 언약궤를 가져왔더니 지금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회를 성으로 도로 메고 가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 그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하신 대로,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 장면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지금 기가 막힌 반응이 일어났는데, 내 백성과 내 아들이 나를 적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진군에서 내려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나를 인도하사 다시 나를 왕으로 회복시키시면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난 너 이젠 별로야. 너 이젠 왕 하지 마. 라고 하시면,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이따 할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런데 무슨 상상을 하냐면, 그래서 이런 구절과 또 시편에 보면 또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이 지은 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이런 이분법을 많이 가지세요. 하나는, 아, 압살롬은 자기 머리로 열심히 하네.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하네.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네. 근데 다윗은 정말 아들한테 쫓겨나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기도하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어요 하고 겸손하네. 그랬더니 결국에 누가 이겼어? 얘가 이겼죠. 이런 이분법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원래 금도끼가 니도끼냐 은도끼가 니도끼냐 했을 때 뭐 해야 돼? 요도끼만 내도끼입니다 라고 해야, 그쵸? 하나님께 나머지까지 주시는 거고, 금도끼도 가지려고 하고 은도끼도 가지려고 뭘 있으면 아무것도 못 갖는 거고.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사네. 이런 애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 요 반대, 다윗은 기도하고 주인만 의지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공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을 높이 올리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오해를 푸는데 설교의 3분의 1을 일단 쓸 거예요. 봅시다. 전쟁의 양상을 좀 자세히 볼게요. 또 이야기를 오늘 좀 하면 다시 압살롬이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도만 해요? 압살롬이 나를 배신하다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기도밖에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어. 그렇게 하나요? 본문에 보면요, 압살롬은 딱 전쟁이 나자는 소식을 다윗이 압살롬의 압살롬을 반기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했던 말이 먼저 하세요. 본문에 보면 일어나 도망가자 서두르라예요.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겠다. 아니요,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아, 일어나 빨리 와, 빨리 무조건 움직여. 다윗이요, 일단 튀어요. 아, 압살롬 되게 무서웠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다윗의 행동을 이제부터 설명할 건데, 다시 이 전쟁 방식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자발적 모병제였어요. 지금 압살롬의 군대는 다 모여서 진군하고 있어요. 다윗의 군대는 모집이 돼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있죠. 하지만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시간 싸움이죠. 그쵸? 여기서부터는 시간 싸움이에요. 저쪽에서는 징집이 다 끝나서 지금 모병이 끝나서 몰려내려오는데 난 이제야 사람을 모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모병을 하면 내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군대를 모병할 수 있는 지역까지 내가 이동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듣자마자 무조건 이동이에요. 빨리 가. 다 지금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즉각적으로 대처합니다. 왜?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웁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요. 다윗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은 상대가 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지금 상대는 지금 나를 계속 이렇게 군대가 다 모여있는데 왜 나한테 내 군대를 모을 시간을 주겠냐고.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인데 시간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다윗의 숙제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다윗은 뭘 만들어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 전쟁이 뭘로 가면? 추격전으로 가면 압살롬이 나를 계속 쫓아와서 나를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면 난 무조건 져. 근데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면 너랑 나랑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렇게 가면 내가 이겨.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이 추격전 상황으로 시작된 전쟁을 전면전 상황으로 바꿀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이 상황을 오판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전면전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겼는데 토벌하는 거야. 이게 토벌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압살롬이 오판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하겠어요? 토벌전이기 때문에 위세를 떨치고 싶어 할 거예요. 토벌전은 왕이 직접 나가거든. 그리고 직접 해치워요. 왜? 그래야 내가 위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압살롬이 이 전쟁을 전면전으로 생각하게 하지 않고 추격전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이 전쟁을 토벌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전쟁인 10mm전이라는 전선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이 상황을 완전히 낙관하고 이 상황에 자기가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토벌전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뭐래요?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성은요, 수성에 굉장히 유리한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이 성벽이 함락되지 않는 도시라는 표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락시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는 숫자가 적은 쪽에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 한 군데서 싸워야 되면 어디서 싸워야 돼? 예루살렘에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하고 나서도 아마 어떻게 하면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를 제일 고민했을 거야. 왜냐면 그 성은 소수로도 굉장히 오래 버틸 수 있는 성이거든. 함락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 버티기, 이 약장은 반드시 여기서 싸워야 되는 그 성을 그냥 버리고 튀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어떤 메시지예요? 아, 얘는 이 성이라는 지지대를 갖고도 못 이길 만큼 약하구나. 우리랑 아예 게임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겠죠. 그리고 예산 성을 가지면은 뭘 가져요? 왕궁을 갖죠. 또 왠지 왕과 왕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 기분이에요. 왕궁을 가진 애가 이긴 기분이 들잖아. 그러니까 맨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왕궁과 성을 내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하는 심리전은 뭐냐면요, 패전병의 형태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세요.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도착 안 했어요. 근처에도 아직 안 왔어요. 지금 다윗은 소식을 듣자마자 튀는 거란 말이야. 근처에도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퇴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일사불란하게 퇴각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전투 한 번 없이 지금 퇴각하는데 퇴각은 당연히 일사불란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요, 패전병처럼 퇴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한테 야 뭐야 퇴각하자 이러지 않고, 야 갈 사람은 따라와, 남은 애들은 남아, 나는 정처가 없이 가니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다시 싸워서 전면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지금 도망가는 거야. 난 정처가 없이 가. 그러니까 남은 애들은 남아, 니네 목숨 부지해야지, 나랑 가면 죽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남은 애들이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하겠어? 아사람 귀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정척 없이 도망간다고 느껴질 거 아니야. 어느 정도로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했던 제일 큰 퍼포먼스는 뭐냐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아, 다윗이 도망가면서 감람산이라고 예루살렘 뒷산이 있어요. 유명한 산이란 말이야. 그 산을 넘어갈 때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만 보면 무슨 느낌이야? 압살롬한테 전투를 하다가 대패해서 지금 몇 명 살아서 도망가는 것처럼 거기를 넘어가요. 굳이 왜? 한 번도 안 졌잖아. 일사불란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말 다 있잖아. 지금 친위대는 몇천 명 있다고. 신발이 있어요. 근데 왜 신발을 벗고 머리를 풀고 울면서 넘어가?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다시 신발을 신고 가잖아. 패전병처럼 돌아가요. 도망가요. 세 번째 어떡합니까? 이게 핵심이죠. 세 번째는요, 책략가를 투입합니다. 압살롬 옆에 있는 책략가는 지금 누구예요? 압살롬 옆에 있는 메인 책략가가 있는데, 너 이름 까먹었어. 아히도벨. 이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한테 붙었어요. 근데 아히도벨은요, 이 정도의 심리전에 속을 애가 아니야. 내가 성 좀 그냥 준다고, 내가 도망자 행세하고 도망간다고 내 속을 간파해, 아히도벨은. 아히도벨이랑 압살롬을 갈라놓지 않으면 이 전략은 성공할 수가 없어. 이건 그 부분이 성경에 제일 깊게 나와요. 이걸 갈라놓지 않으면 이 전략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히도벨은요, 압살롬한테 계속 추적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투입해요? 후세를 투입해요. 후세는요, 다윗의 친구라는 게 후세의 명성이었어요. 다윗의 친구야. 다윗 친구가 후세한테는 친구라고 했어요. 책략가예요. 이 사람이 네임밸류를 알겠죠. 이 나라에서 갖는 네임밸류. 그러니까는 실무는 아히도벨이 더 탁월하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네임밸류는 후세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후세를 투입해서 어떻게든 아히도벨의 책략을 패하게 해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추격전이 아니라 전면전이 되게 해라고 후세에게 명령을 해서 후세에게 그걸 지시해 후세가 들어가요. 후세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후세가 들어가서 압살롬을 굉장히 이렇게 세워요. 후세 얘기를 읽어보세요. 후세 얘기 읽어보시면 후세가 압살롬한테 하는 얘기는 이게 이미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후세가 압살롬한테 하는 얘기는 네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미 전투해서 거의 다 승리했으니까 대군을 끌고 가서 이 위세를 떨치라는 얘기를 계속 듣기 좋게 해줘요. 문장을 읽어보시면요, 진짜 칭찬이 칭찬이.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 얘기를 듣더니 아 전면전으로 가야겠다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전투가 시작, 이 압살롬은 4년 준비했어요. 다윗은 그 소식 지금 들었어요.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듣자마자 이동이 제일 중요해. 지금 속도전이야. 멀리 도망간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왜? 쫓아오기만 마음먹으면 끝이니까. 심리전이 돼야 돼. 전선은 심리전이야. 어떻게든 얘가 추격전이 아니라 전면전, 토벌전이라고 생각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왕국 내주자. 그러니까 패전병처럼 도망가자. 그러니까 후세를 투입해서 이 사람의 허영심을 공격하자.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요? 다 먹히죠. 다윗은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슬퍼하며 주저하는 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주민들을 찾지도 않아요. 다윗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전쟁합니다. 깔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 본문을 읽어보셨다고 다 전제하고 얘기해요? 어? 다윗이 그러려고 하면, 그렇게 속도전이 중요하면 압살롬이 쳐들었다는 얘기 듣자마자 딱 말 타고 기병대로 쫙 뛰었어야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그 사이에 뭔가를 되게 많이 해요. 예루살렘 떠나는 장면에서. 왜 그럴까요? 얘기했죠? 자발적 모병제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돌아와야 돼요? 민심이 돌아와야 되죠. 민심이 돌아와야 돼요. 지금 압살롬을 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몇만 명은 거의 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나한테 모여라 해서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여서 모이지 않으면 내가 진짜 이건 토벌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를 지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감람산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이때부터는 무슨 싸움이에요? 프레임 싸움이에요. 지금 압살롬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은 뭐예요? 노세한 왕 프레임이에요. 다윗이 예전엔 위대한 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다윗은 예전에 다윗이 아니야. 이미 물러서야 되는 왕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어서 나라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어. 다윗은 노세한 왕이야. 내가 새로운 왕이 돼야 돼. 이게 4년 동안 압살롬이 퍼뜨린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옛날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을 분리하면서 지금의 다윗을 노세한 왕의 이미지를 계속 덧붙이고 자기를 새로운 왕의 이미지를 계속 덧입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다가 어떻게 프레임을 바꿔요? 다윗이 바꾸려고 하는 프레임은 뭐예요? 불쌍한 아버지 프레임이에요. 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도망간다고 했어요? 감람산을 넘어갈 때 신발을 벗죠.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가죠.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질까? 그럼 지금 온 나라가 제일 관심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근데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겠냐고. 다윗은요, 소문이 어떻게 퍼져야 되는지 정확한 헤드라인을 그어주는 거예요. 소문이 어떻게 퍼져요? 압살롬이 반역했고 다윗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갔다. 이게 헤드라인이라고. 이 소문이 퍼졌어. 이 소문을 들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게 누구 때문이야? 다윗 때문이지.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는 건 아니지. 그렇잖아. 아니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 오케이. 근데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는 거 아니지. 여러분 이건요. 이 문장으로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강의되냐면 압살롬이 신발을 벗기고 머리 풀어치도 집어던진 것처럼 느껴져요. 압살롬 근처에도 안 왔는데. 그럼 사람들이 느껴지기엔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윗한테 미안하죠. 불쌍하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늙은 아버지를 저렇게 추천하는 아들이 어딨어? 아니 그냥 배은망덕한 놈이네. 아주 냉정한 애네. 아버지한테 저런 늙은 아버지를 저렇게 쫓아내는 냉정한 왕이 좋은 왕일까? 그 자체가 압살롬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전장에 섰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싸웠었겠어요? 그렇죠? 내가 다윗과 함께 전장에 서서 어떤 전쟁을 치렀는데 그 왕이 지금 이렇게 맨발로 쫓겨났다고?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이제 다윗이 모이라고 하는 곳을 모여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어디로 모이라고 전령은 이미 다 쐈어요. 자기가 도망갈 때 전령을 이미 전국으로 쐈다고. 나를 위해서 싸울 자는 여기로 모이라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들을 때 맨발로 쫓겨난 다윗이 나를 위해서 싸워줄 자는 여기로 오래 나라도 가겠다. 사람 요즘에 무슨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가는데 사방이 모여있잖아 요즘에. 응? 가겠다. 다윗이 기록을 쫙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건 다윗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시므이가 욕하니까 뭐라고 해요? 다윗 옆에 지금 군대도 쫙 있거든요. 욕하니까 놔두라. 하나님이 저가 나를 저주하게 하시나보다. 이 소문도 퍼지면 어때? 다윗이 불쌍하잖아. 언약궤가 와. 도로 가져가라. 여러분 언약궤 절대 못 들고 가요. 이거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사람한테 그대로 해보자는 메시지예요. 그건 정치적으로도 절대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놔둬라. 하나님께 다시 포기하시면 포기하겠다. 최대한 불쌍하게. 인심이 돌아서죠. 이 노세한 왕이 프레임에서 어디로? 불쌍한 아버지 프레임으로. 세 번째.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게 심리전 추격전인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다윗은요, 다윗은 제대로 군대 갖춰놓고 싸우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이걸 누가 증명하냐면요, 아이도벨이 증명해요. 아이도벨이 압살롬한테 꼭 지금 추격해야 된다고 미친 듯이 건의해요. 근데 압살롬이 후세만 듣고 하나 지금 추격 안 해. 전면전 할 거야 라고 딱 압살롬이 결정하니까 아이도벨이 어떻게 하는지 본문에서 보셨죠? 왜 다 안 본 표정으로 얘기를 해. 표정을 좀 바꿔봐. 보셨죠? 읽어보셨죠? 예. 네. 어떻게 해요 아이도벨이? 자기 신변 정리하고요. 고향집 내려서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자살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까 다윗이 아이도벨을 인정했죠. 아이도벨은 미친듯이 똑똑한 애야. 걘 절대 나한테 안 속을 거야 그랬죠. 근데 그 아이도벨이 다윗을 인정해요. 다윗과 전면전 붙어서는 절대 못 이겨.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습밖에 없었어. 근데 그 기회가 지나간 거야. 하고 이 전투를 시작하지도 않고 압살롬은 와 우리가 가서 토벌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아이도벨은 가서 자살해버립니다. 왜? 이 전투는 끝났거든요. 그만큼 전면전을 하면요 다윗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전면전이 어떻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투 자체는요, 아니 전력 자체는 압살롬이 여전히 더 많았어요. 압살롬 군대가 훨씬 더 컸어요. 다윗 군대 숫자가 작았어요. 다윗이 군대를 딱 모으자마자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군대를 경량화시켜요. 헤드를 세 명을 만들어요. 총사령관을 안 세우고요. 사령관을 세 명을 시켜서 완전 부대를 세 개로 나눠서 편성해요. 그 밑에 천부장이랑 백부장을 되게 정확하게 세워요. 그러니까 부대를 경량화시켜요. 그러니까 가볍게 잘 움직일 수 있게 부대를 세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전투를 어디서 하냐면 숲에서 전투를 하라고 지시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는 전장에 안 나갑니다. 처음에 나갈 것처럼 이렇게 퍼포먼스는 하는데 내가 보면 처음부터 나갈 만 없어요. 자기는 안 나가요. 전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대군을 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전투를 하잖아요. 그럼 전투를 무조건 어디서 해요? 영화 보셨죠? 무조건 평지에서 해요. 왜? 왜 무조건 평지에서 합니까? 대군을 갖고 전투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전략 전술을 쓰려면요 명령 체계가 돼야 돼요. 제일 가운데 있는 장군기, 이 왕의 깃발, 이 왕의 군대가 나머지 이 10만 명을 통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투란 걸 하잖아. 그러니까 왕의 부대는 맨 뒤에 있어서 밑에 평지를 바라보고 어디가 이기는지 어디가 지는지 보면서 깃발 흔들면 얘네들 이쪽으로 빠지고 얘네들 이쪽으로 뛰고 얘네들 이쪽으로 덮고 이렇게 하는 거라. 전투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왕의 군대가 있고 나머지 실무 군대가 이렇게 뛰쳐나가면 평지에서 서로 싸우는 게 그 당시 전투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명령체계를 뭘로 전달해요? 깃발과 나팔로 전달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평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대군은 10만 정도 되는 병력을 갖고 하면 무조건 평지에서 싸워요. 숲에서 절대 안 싸웁니다. 숲에서 싸우면 어떻게 돼? 명령체계가 붕괴돼요. 깃발이 보이나? 안 보이지. 나팔 소리가 들려요? 들리지만 이게 어느 방향에서 나팔이 들리는 건지 또 누가 본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숲으로 들어가는 순간 명령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대군대는요 숲으로 안 들어가요. 대군대가 숲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어떤 때? 상대방 군도 명령체계가 붕괴돼서 도망가는 중일 때에만 대군이 숲으로 들어가요. 그쵸? 이건 토벌입니까? 그때는 우리 쪽도 명체가 잠깐 붕괴돼 상관이 없는 거. 왜냐면 저쪽 이미 붕괴됐으니까. 이건 토벌전이니까. 그쵸? 잡으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때만 들어가요. 봐요. 다윗 군대는 애초에 세 개였죠. 애초에. 총사령관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엔 세 군대가 모여서 싸운 것처럼 평제도 전투를 걸어요. 평제도 전투를 걷는데 앞다람 쪽에 군대가 더 많죠. 그럼 다윗이 다윗 군대가 조금 싸우는 척 하다가 지는 것처럼 숲으로 들어가는데 세 대로 나눠져서 도망가요. 그럼 반대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지금 지휘체계가 붕괴돼서 흩어지는 걸로 보이죠. 가운데 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아가면 지휘체계가 붕괴된 걸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쪽 지휘체계가 붕괴되는 거에 상관없이 와 잡으러 가자 하고 진입하죠. 숲에 진입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는 거지. 왜? 저쪽 지휘체계는 붕괴되지 않았거든. 애초에 경량한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숲으로 싸우기를 결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윗 군대는 성경에는요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숲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도 기록돼 있어요. 그럼 칼에 죽은 사람은 숲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숲에 죽어요? 여러분 장정이 군인인데 거기에 수많은 함정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수많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는데 밑에서 푹푹 빠지고 지나가는데 위에서 뭐 떨어지고 해서 어영부영해서 우리만 남았더니 갑자기 얘네들 치고 빠지는데 얘네들 완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싸우지 못하고 다들. 다윗의 숲에서 싸운지 아세요? 이게 내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전은요 전투를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전쟁이지 땅을 지키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거든.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은요 왕이 죽어도 나머지 백성이 그 땅을 지키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전은요 왕이 죽으면 전쟁 끝이에요. 그리고 상대방 백성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많이 죽으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 평지 전투에서는요 왕만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해요. 왜요? 왕이 지형은 아까 얘기했죠. 평지 위 언덕 위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앞쪽에 군대가 있는 거야. 쳐들어와. 그러면 내가 졌잖아요. 그럼 패퇴하고 도망가요. 그러면 뒤에 있는 패장변들 뒤를 카받쳐준다고. 그러니까 왕은 절대 무조건 도망갈 수 있어요. 평지 전투에서 절대 안 잡혀요. 근데 숲에서는 명령체계가 무너졌잖아. 앞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점에서 앞사람이 혼자 있어요. 지금 혼자. 혼자 나귀 타고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를 걸려서 잡혀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윗은 이 군대를 이 전쟁에 참여도 안 해요. 왜? 어영부영하다가 자기도 만약 혼자 나면 큰일 나니까. 자기는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 부대원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사람이 잡힙니다. 전투가 이렇게 진행돼. 여러분 엄청 별로 안 중요한 얘기를 엄청 길게 얘기했어. 너무 귀여워. 엄청 안 중요해.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을까? 다윗이 멍청한데 기도만 해서 구원받았다고 자꾸 믿으니까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앞사람은 똑똑해서 자기 머리로 했고 다윗은 멍청한데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얼마나 똑똑한지. 그럼 다윗은요 머리가 미친듯이 돌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북이고 앞사람이 토끼면 다윗은 치타야. 지금 얼마나 웃겨요. 지금 얘는 4년 준비해서 달려들었고 얘는 앉아서 당했는데 앉아서 당한 애가 4년 준비한 애를 손바닥에 갖고 놀아요. 너 반역 일으켰어? 그렇게? 그럼 성 줄 테니까 거기서 좋아해? 성 테니까 좋아해? 패전병처럼 도망다니까 기뻐해? 후세 보내줄 테니까 후세가 너한테 되게 기분 좋은 말도 할 거야? 그때 이제 전면전 하겠다고 결정해? 그 다음부터 사람 다 데려와. 다 모아. 숲으로 들어와. 죽어. 그 아바타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요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죠? 손바닥 안에 있어요 지금. 다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시 울죠? 진심이에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에 자기 죄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건 사실 자기가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저주잖아. 그치? 진심이야. 울었던 거. 진심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내전이에요. 절반은 압살롬을 지지해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때부터 숙제는 뭐예요?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나머지 그 절반의 마음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야. 여기서 다윗 군대가 압살롬 죽이고 2만 명을 죽은 다음에 승전가를 부르고 입성해버리잖아요. 그럼 죽은 2만 명의 가족들과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거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뭘 가라? 칼을 가라. 그쵸? 압살롬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라도 세울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된다라고 몸부림치면서 대성통을 합니다. 그럼 일이 어떻게 진행돼요? 내가 압살롬을 잃어서 슬퍼. 근데 가장 슬픈 건 누구야? 그래, 그래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윗이지. 내가 이 전쟁에서 내 가족을 잃었어. 2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내 가족을 잃었어. 다윗 때문에? 아니야. 다윗도 이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우리와 같은 피해자야. 그리고 왕이 울고 있으니까 군대도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고 침울하게 귀환하죠. 봐, 쟤네들이 사실은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싸웠던 거야. 북론통합이 한순간에 됩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심을 울었던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진심을 울 때 내가 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우냐, 모든 사람이 볼 때 난리를 치면서 우느냐는 정치적 결정이에요. 머리가 너무 돌아가서 사실 무섭다. 이런 사람은 사실 웃어도 웃는지 잘 모르겠고 울어도 웃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난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우리 같은 거북이는요, 치타랑 토끼 뛰어다니면 굴에 숨어 있어야 돼. 뭘 수를 읽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책에 써 있으니까 이 수가 보이지. 여러분, 여러분들 책에 써 있어도 이 수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세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기도하면 해결되고 복수되고 치유도 된다? 여러분, 이건 믿음을 가장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미친 듯이 머리 써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들어서 문제가 터지자마자 이 일에 대응하고 응전하고 고민하고 대처하고 행동하는데, 나는 문제가 터지자마자 아, 나 너무 마음이 상심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겠고 주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면 다 해결될 거지 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랬으면요,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미루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믿음을 가장 게으름일 수 있어요. 성경에 누구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갖고 있는 이분법을 버리세요. 지난주에 압살롬 설교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압살롬이 머리 쓰고 뭐 그런 거 다 뗀 거야. 주님만 바라봐야지. 머리 쓰세요. 고민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건 그냥 설교는 아니지만 이 본문을 굳이 보면서 행동적 적용을 하시려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운전하십시오. 다윗도 즉각적으로 운전했으니까. 문제 핵심을 파악하세요. 이게 추격전이에요, 전면전이에요? 여론전을 바꾸지 못해. 추격전이면 지구에 전면전이 이겨요. 여론을 바꾸지 못하면 지구에 여론을 바꾸면 이겨요. 평지에선 지구에 숲에선 이겨요. 다윗은요, 문제 핵심 그대로 다 파악돼요. 그쵸? 그것이 되기 위한 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아, 이게 추격전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고만 안 되는 건 이론가고. 추격전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심지를 펼쳐야 될지, 누구를 투입하고 뭘 포기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결정하세요. 다윗이요, 제가 보기엔 연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미친 척했어요. 사람들이 당해뒀거든. 근데 지금도 머리 풀어헤치고 맨발 걷고 올라가는데 다들 불쌍했어. 아, 퍼포먼스가 좋아. 그럼 다윗은 자기가 할 거 다 해요. 일단 다윗에게서 행동을 하려면요, 아,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승리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순간이 아니라 세수를 내다봐요. 다윗은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웃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민심 통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은 미친 듯이 돌아간다. 그건 흉내도 없네. 그래서 설교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 우리는 여기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멍청해서 안 되는구나가 결론이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열심히 하셔야죠. 그럼 우리 본문을 들어봅시다. 진짜 설교 이제부터 해봅시다. 이제까지 오해 풀었고, 오해 길게 풀어서 미안해. 근데 재미있죠? 이런 식으로 성경 읽으셔야 돼요. 문자만 읽지 마시고 상상력을 가져보세요. 다시 오늘 원리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 부분은 똑똑해요. 압살롬도 똑같아요. 압살롬도 똑똑했고 최선을 다했고요. 다윗도 똑똑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선 등가예요. 그리고 그거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건 전제고 열심히 사는 건 전제고 핵심은 압살롬은 어디 있어요? 압살롬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압살롬은 자기 환경, 자기 억울한 것, 자기 열받는 것, 자기 욕심에 빠져 있죠. 난 가만히 있었는데 쟤가 내 여동생을 건드렸어. 난 쟤를 죽여버릴 거야. 어? 내가 쟤를 죽여버린다고 왜 내가 왕이 되면 안 돼? 난 왕이 될 거야. 난 1등이 돼서 아무도 날 못 짓밟게 할 거야. 자기 경험으로 만들어진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이런 거에 빠져 있죠. 그쵸? 다윗은 어디 빠져 있어요? 배신이라면 다윗도 당했어요. 그쵸? 지금 아들 내미가 그런 다음에 날 죽이러 달려오잖아. 여러분 거기 쫓아오는 그 군대 몇만 명 한 명 한 명이 다 배신자라고. 억울한 일이라면 지금 다윗도 억울해요. 상황이 급박하다면 다윗이 지금 제일 급박하죠. 바쁘다면 지금 다윗이 제일 바빠요. 지금 다윗 어디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지금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다윗은 도망가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지금 왕위를 다시 되찾겠다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면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저 그냥 진짜 그냥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서 죽을 거예요. 죽으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고 압살롬을 세우시는 거라면 사울을 버리시고 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날 버리시고 하나님 압살롬을 세우시는 거라면 난 사울처럼 내 왕위를 지키겠다고 저항하지 않을 거예요. 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놓을 거예요. 왜?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왕? 목숨?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그 안에 담겨있는 문제예요. 다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뭐 복잡해 보여요?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공직자가 됐어요. 돈 벌려고 공직자가 됐어요. 더 큰 건 돈이야.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뭘 페널티를 걸릴 염려가 아예 없어. 페널티를 받을 염려도 아예 없어. 근데 공직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심지어는 합법이야. 그 공직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돈이 들어와. 받아 안 받아? 받지. 왜? 나는 돈에 담겨 있고 공직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내가 공직을 하려고 공직자가 됐어. 내가 사회봉사하려고 공직자가 됐어. 돈 받을 기회가 없어. 있어.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고 걸릴 일도 없는데 이거 받는 건 공직자로 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가 되는 거잖아요. 나 그런 거 안 받아. 왜? 나 이게 더 먼저니까. 나는 내 가치관이 더 먼저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더 큰 원에 더 작은 원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것 자체만 얘기할 땐 다 같은 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더 큰 원에 더 작은 원을 담고 살아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이라는 큰 원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큰 원에 자기 욕망을 담고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 앞사람이 날 쫓아와. 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나님 이거 좀 대신 해결해 주세요. 나 하나님 대신 해결할 거 믿을게요.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줘야 돼요. 나 왕이 되돌려 줘야 돼요. 나 절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환경을 큰 원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랑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럴 거면 차라리 압살롬처럼 자기는 자기가 안 삽시다. 그럴 거면 압살롬처럼 자기는 자기가 안 사자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환경이라는 원에 담겨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치사하게 편법 안 써요. 하나님한테 대신해달라고 안 해요. 제 머리로 제가 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욕심부려. 근데 그거를 제보로 하라고 그래. 자기 내 욕심을 제보로 하라고 그래. 이 사람은 욕심부려. 내 욕심을 내가 하겠대.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요? 다윗은요 이쪽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엉쪽 사람이에요. 욕심에 담겨있지 않고 하나님께 담겨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 설명하는 제일 큰 원이 뭐예요? 이 본문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결론은 잠깐 얘기하고 딴 일 되게 길게 했어요. 이쪽 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의 욕심을 하나님께 대신 채워주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난 고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열심히 뛰는 앞사람은 여러분들을 붙잡을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절반. 두 번째. 어디에 담겨 계십니까? 어디에 담겨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환경이에요. 내 지금 환경이 이렇고 그래서 난 이렇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서운하고 일이 이렇게 안 되고 문제 이렇게 상관없고 내 욕심이 난 이렇게 되고 싶은데 관계입니까? 난 사람들이랑 이렇게 지내고 싶어. 난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어. 이 원이 하나님만 상상이 잘 안 돼? 난 하나님을 난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난 제일 중요해. 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처럼 사는 게 진짜 멋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난 제일 중요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패배자여도 상관없어. 나한테 가장 큰 원은 하나님이야. 그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걸 다른 데서도 하죠.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요즘에. 오라멜이 뭐예요? 난 돈이라는 원이 작은 원이고 오늘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큰 원이야. 그렇죠? 그냥 이 원을 긋고 있어요. 돈을 큰 원으로 한 사람한테 워라벨을 큰 원으로 한 사람은 좀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워라벨이 큰 원인 사람한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늘을 잘 사는 게 큰 원이고 돈은 작은 원이야. 그럼 이거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왜 근데 신앙에서 하나님이 큰 원이고 네 성공과 네 명예와 네가 원한 환경은 작은 원으로 담으라는 걸 아 그건 너무 막 믿음이 지나치게 좋은 것 같고 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철학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철학과 가치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원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돈이 큰 원이면서 사실 환경이 큰 원이면서 그냥 이쁘게 자기가 멋있어 보이려고 막 철학적인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그 사람 인생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철학은 그 사람이 작은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자기 포장지를 쓰는 거지. 작은 원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은 성공과 욕망을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 철학에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자기 성공과 욕망이 때때로 그것 때문에 좌절되더라도 그래서 작은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철학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건 심지어 신앙인데. 신앙인데. 신앙이잖아요. 신앙. 신앙인데 하나님이 가장 큰 원인 건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철학도 사실 철학이 가장 큰 원인데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 그건 뭔가 되게 불편한 거고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니까 뭔가 잘못된 거고 뭔가 저항감이 생기고 여러분 여러분들 환경이라는 큰 원수로 하나님을 끄잡아들어 가지 마세요. 그러면 간헐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어도요 지속적인 신앙 성장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지속적인 신앙 성장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원 속으로 하나님을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계속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잖아. 왜 이거 안 했냐고.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르치잖아. 왜 이걸 이해를 못하시냐고. 그 구도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구도가 이렇게 짜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이 관계가 잘 맺혀지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아래가 아니거든. 내가 지시하고 내가 가르치는 구조가 생긴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원함을 하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큰 원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직장보다, 어떤 관계보다, 내 가족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흔들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게 없이는 전 못 삽니다. 이 반대편에 서진 않을 거예요. 난 사울처럼 절대 안 될 거예요. 다윗의 진심이에요. 난 왕위는 틀어잡았지만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인생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난 여기서 죽을 거야.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종이 여기 있어.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큰 원 안에서 나를 발견해 나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이 대전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반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켜가시겠습니다. 묵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 힘들 땐 주님을 찾고 힘들지 않을 때 글쎄요. 다윗은 지금 계획이 없고 대책이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다 있어요. 근데 기도해요. 왜? 네. 하나님 내가 혹시 이거 하나님 반대편에서 싸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뭘 도와줘. 다윗 혼자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기도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안에 담겨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로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담겨있습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잡고 흔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인생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지역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과도하게 빠져있다면 여기부터 나 좀 걸어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이미 많은 게 해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도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먼저 얘기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 자유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서부터 주시옵소서. 심장의 중심을 살펴 설교자니까 여기 앞에서 이렇게 무슨 난행이 저를 하고 있는 것이 전 지금도 제 기도 시간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성인 영신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절대 안 합니다. 이 문장을 절대 제 입으로 못 내뱉겠어요. 왜 이상을 시킬까봐, 내가 뺏어갈까봐, 나 힘들게 할까봐 내가 이 말을 못하겠어. 저 남의 성교회 담임 목사 아니어도 좋고, 목사 아니어도 좋고, 제가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좋고, 내 가족 부양 못해도 좋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 다 상관없습니다. 저 이 얘기 절대 기도 시간 안 합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을 독대할 때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난 그 수준이 못 돼요. 설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이도 조금 이따 그러거든. 하나님, 도대체 제 처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동의하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는 않은데 이 문제가 되게 지금 어렵습니다. 주님, 저 좀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겸손만 회복하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우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지만 마시고, 그럼 그렇게 하면 틀어져요. 일도 더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해요? 왜 저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안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겸손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저 사실 이런데, 전 사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힘든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각자의 숙제를 가지고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요즘에 고민하는 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온도를 한번 바꿔봅시다. 때로는 온도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긴 한데,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참 불쌍합니다. 내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좀 저희가 그만 배로 고집부려서 다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배로 욕심부려서 다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지금보다 겸손히 주의 은혜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말이 맞는데, 지금 느껴져서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우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겨있길 소원합니다. 주여 각 사람을 권하셔서 삶의 어느 환경에 어떤 감정에 어떤 일에 빠져있다면 각 사람을 권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하나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저희가 미약한 사람이라. 주님, 저희가 미약한 사람이라. 저는 하나님 입장을 헤아리려 할 테니 주님, 저의 입장을 좀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하나님 입장을 좀 더 헤아리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는 생각을 좀 더 바라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도 저의 입장을 더 헤아려 주셔서 저의 약함을 주님께 아시고, 저의 악함을 주님께 아시고, 저의 처지를 주님께 아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날 불쌍히 해달라고 한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저희 저의 입장을 헤아리셔서, 저희 성도의 입장을 헤아리셔서 이들의 필요 하나하나 주님께 다시 한번 만져준 걸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위로하시고, 그의 잘못된 것에 대한 주님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을 깨닫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게으르게 살았다면 지금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오셔서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세상에 너무 잠겨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다시 깨어나기 원하는 모든 신령신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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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